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6촌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한 30대 우모 씨까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추천한 우 씨가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국민들이 윤석열 표 공정이 무너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채용된 건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행에 따른 채용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뽑지만 별정직은 통상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천받아 채용해왔던 겁니다.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프레임 주장하는 거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 우모 씨의 경우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 씨 아버지가 권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관위원이라는 점도 미리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부자 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서 우 씨 아버지 신분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권 원내대표와 같은 취지로 이번 논란을 반박했는데 역시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며 사적 채용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포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대통령실 근무는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경력이라면서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이 어떤 지인들의 연이은 그 어떤 움직임들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채용 문제까지 지적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 기준과 일반직 공무원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 1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왔고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분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별정직은 추천이 된 사람들 중에서 뽑아온 게 맞습니다. 네. 법에 명시된 채용 절차가 따로 없고 누가 추천을 했느냐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추천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도 가까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우 씨의 경우에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로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고 네. 우모 행정위원의 아버지는 2020년 9월에 위촉된 강릉시 선관위원입니다. 이 선관위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나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게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법은 공직자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하거나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법은 해당 기관 관계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라서 이 사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치인의 행동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죠. 특히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명 과정에서 한 말들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구급이라 미안하다. 예. 해명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당 내에서조차 구급 준비생들에게 상처가 될 말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물가가 크게 오르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나왔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그 돈으로는 서울에 살기가 힘들다라고 안타까워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최저임금 개편 이야기를 했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해명 과정에서 전 정부와 계속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보단 우리가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공정이 상대평가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오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런 발언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네, 탈북어민 북송을 둘러싸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의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북한의 요구를 받고 돌려보냈다거나 김정은 초청을 위해 추방한 거였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정치 공세 말고 조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식은 구혜진 기자입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의 추방을 결정한 우리 정부가 상대 국가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북송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즉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들을 추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은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당초 도망을 모의했을 뿐 귀순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을 모의하다 바다로 도주하던 중에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나포된 뒤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절차상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기에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협조하라고 즉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가 있는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공천 학살은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당내에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겠다며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위해 찾은 국회 소통관. 건물 입구엔 지지층들이 대거 모여 편지와 꽃다발을 건네며 이재명을 연호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이 의원을 향해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불출마하란 요구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을 2년 뒤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걸로 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특히 당내 개파 정치를 없애겠다며 차기 당대표가 갖는 공천권과 관련해 공천 학살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용 출마가 아니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찰이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까? 불필요한 과도한 음해를 하는 것은 좀 자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마치자 곧바로 당내 이낙연계 서른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는데 이 의원을 폭주하는 기관차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한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치른 뒤 한 달 뒤인 다음 달 28일에 당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요즘 식당 가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덧붙여서 가격을 고친 가격표가 자주 보입니다. 안 오른 게 없다지만 그중에서도 삼겹살, 치킨, 자장면 같은 우리가 자주 사 먹는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석 달 전까지 갈비탕 한 그릇에 12,000원을 받던 곳인데 최근 가격을 올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격표에는 새로 덧붙인 스티커 자국이 선명합니다.
얼마 안
집 밖에서 사 먹는 음식 가격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가장 큰 품목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6.7% 올랐습니다. 외식 메뉴 가운데 갈비탕은 11.8%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설렁탕과 해장국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저녁 회식 단골 메뉴인 삼겹살은 7.4%, 돼지갈비도 7.9% 올랐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주로 많이 찾는 자장면은 9% 넘게 올랐고, 치킨은 8.8%, 피자와 떡볶이도 8%씩 올랐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 39가지 모두 올랐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시민들은 외식 한번 마음 놓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요.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고기 3인만 시켜도 거의 한 8만 원, 10만 원 하는데 쉽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이제 집에서 시켜 먹은 뭐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잇따라 물가 안정 대책 관련 과제를 내놓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이 큰 만큼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런 높은 물가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자영업자들은 한숨 짓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시급 15,000원을 준다고 해도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주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 돈만으론 생활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정.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냉면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 직전이어서 직원분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직원분들 많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오늘 아침 끓인 육수에 기름을 뜨고 있습니다.
아, 기름 제거 작업?
네네네.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직원이 7명 있고요. 저희가 아르바이트가 4명 있습니다.
아, 아르바이트 많이 쓰시네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최저시급 주고 계시는 거죠?
아니... 최저시급으로는 사람 못 구해요.
아, 그러면 얼마에 구하시는 건데?
아무리 적어도 13,000원은 줘야지 구해질까 말까요, 지금.
일손이 부족해 사장이 재료 손질부터 조리, 매장 청소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급을 이렇게 높게 잡아도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른 식당을 가봤는데 여기도 아르바이트 구인난은 여전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예, 네. 아, 지금 영업 안 해요?
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왜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영업 안 하면 어떡해요?
아, 오늘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가까스로 구했지만 이 직원이 쉬는 날은 가게 문도 닫는 겁니다. 실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는 시급 15,000원은 물론 2, 3만원짜리 공고도 많이 올라옵니다. 고향 김해를 떠나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이은석 씨. 집은 언덕 꼭대기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게 먼 데다가 집을 구했어요?
아, 그 역 여기 역 가까우면은 부담이 너무 되니까 월세가.
아, 월세가.
네, 요 정도면은 그래도 되게 괜찮아요. 친구들이랑 살기에는.
아, 이태원이라서 여기가 좀 집값이 비싸긴 하죠.
네, 이태원 녹사평 한강진 정중앙이어 가지고 하얗게 바로 앞인데. 아, 너무.
아, 근데 이건 너무 힘들다.
아, 익숙해요. 거의 다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월세가 그 정도 나가고 또 그러면 의식주 해결하는데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60 이제 월세랑 이것저것 다 나가고요. 네. 또 이제 한 달 동안 지내다 보면은 뭐 100은 그냥 훌쩍 넘기고 한 110, 120?
아, 그 정도요?
여기 다 왔어요.
아, 여기에요? 네. 아, 들어가서 얘기하죠.
네.
부정기적으로 면접을 보다 보니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는 몇 개 하고 계세요?
아르바이트 지금 두 개 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시급 2만 원 이상이에요.
너무 비싼 것만 찾는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시급 9천 원으로 계속 여기서 제자리걸음 할 수는 없으니까.
높은 시급의 알바를 찾는 건 김지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깃집 알바도 했었고 치킨집, 뭐 전단지 알바, 그다음에 햄버거집 알바, 물류센터 알바도 했었고.
물류센터요?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상하차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도 오른 물가에 비하면 충분치 않습니다. 고물가로 더 높은 시급을 찾게 되고 높은 시급이 식당, 카페들의 구인난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축을 할 여유 자체가 없어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는 아예 못하는 거고.
일절 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층이 준비해야 하는 건 또 있습니다. 수백 대 일 경쟁에 기업 서포터즈 같은 대외 활동들입니다.
스펙의 끝판왕이시라면서요?
아, 제가요?
여기 앉으시죠. 아, 네.
안성준 씨가 지금까지 한 대외 활동은 몇 개나 될까?
50개, 60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5,60개요?
네.
한 시급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특별히 시급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각각 활동비를 일정 부분 주는 정도로.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활동에 집중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턴 경력 정도는 쌓아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인턴 경력을 쌓기에도 힘든 시국이다 보니까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분야의 대외 활동이라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이런 단계를 거쳐 최근 인턴 활동을 시작한 홍수연 씨.
지금 그럼 완전히 취업을 하신 건가요?
완전히 취업된 건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취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준비 이제 마무리 더 하셔서 꼭 다 취업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JTBC 윤정식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12주 만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50대 이상에게 4차 접종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여할진 미지수죠. 유효한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342명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1.98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4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간 더블링 현상은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는 꺼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대응보다는 고위험군 중심의 피해 최소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며,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예방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50대 이상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하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1339를 통한 사전 예약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상자였던 60대 접종률도 아직 30%대 초반에 머무는 만큼 50대가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신 접종도 50대로 확대하면 알아서 접종한답니까? 그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 보상을 확실히 하지 않는 한은 안 올라가요.
정부는 4차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예약 지원에 나서는 한편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계속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영국에서 2050년에나 찾아올 걸로 예상됐던 폭염이 30년이나 일찍 당장 닥쳤습니다. 이번 주 초 런던이 40도를 넘긴다는 경고가 나온 건데 평년과 비교하면 10에서 15도 정도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펄펄 끓는 게 영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컬럼비아대 대기과학자 사이먼 리의 트윗입니다.
윗사진은 2년 전 영국 기상청이 2050년 기후를 예측한 사진입니다. 런던의 기온이 섭씨 40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 주 초 런던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10에서 15도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기상청은 오는 18에서 19일 런던 일부 지역에 적색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Well, the clear message to the public is to take the sensible steps in terms of water, shade and cover that many people are aware of. That's the best way of mitigating against the heat.
영국뿐 아니라 유럽은 곳곳이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건조해진 날씨 탓에 발생한 산불로 유럽 여러 나라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프랑스 서부 지롱드 지역에서는 소방관 1,200명이 투입돼 산불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전날 73제곱킬로미터에서 100제곱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에서는 산불로 3,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It was very fast. We had to get. I mean, I didn't think. I didn't take it too serious. Seemed to be moving our direction, and then we were told to go. So, no, we've left a lot of stuff behind.
스페인 공중보건 연구기관이 밝힌 폭염 관련 사망자는 360명으로 늘었고, 포르투갈 역시 무더위로 23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인하대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떨어뜨렸는지도 수사 중인데 확인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한테 한 말 없어요?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절학기 시험을 친 뒤 모여서 술을 마신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직 밝혀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고민 중입니다. 사고 현장은 높이 1m 정도의 창문이 있는 곳인데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어젯밤 늦은 시간 현장 실험까지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간간 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A씨는 고의로 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낸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전후의 A씨의 행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3분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되면서입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증거를 감추려고 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하며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오늘 1차 부검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내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에서 경비행기가 논으로 추락해 이를 조종하던 50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설악산에선 암벽 등반하던 60대가 6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체 앞부분이 논에 파묻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경비행기가 논에 추락해 5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항공교육원에서 추락한 시간 전쯤 홀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갯바위에서 낚시객 두 명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에는 인천시 영흥도 한 갯바위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남성 두 명이 밀물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물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다가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엔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분기점 부근 터널 입구에서 승용차가 터널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북 포항시 호미곶 앞바다에서 5명이 타고 있던 3톤 어선 앞부분이 암초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침수 피해가 없어 승선원 5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8분쯤 강원 인제군 설악산 몽유도운도에서 암벽 등반하던 62살 남성이 6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방이 헬기를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도시까지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공포를 키우기 위해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미국도 그렇게 평가하며 최근 2주 사이 1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과 아이들 학교까지 무참히 파괴된 모습이 영상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흑백 사진, 세탁기 등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북부 추후이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숨진 우크라이나인 3명은 모두 민간인이었습니다. 마을을 강타한 로켓은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도시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이용하던 병원이 파괴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100명에서 15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군사시설만 목표로 할 뿐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을 고의로 공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존의 화력을 집중하던 우크라이나 동부가 아닌 북부와 남부까지 공세를 퍼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개혁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도대체 적군이냐 아군이냐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입니다. 대선과 경기지사 경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유승민 전 의원, 책을 한 권 내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죠.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서울, 대구에 이어서 어제는 부산에서도 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가 나왔죠.
도로 자유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도로 한나라당.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그런 보수로 만약 당이 돌아간다면 그거는 저는 당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럼 개혁 보수란 무엇인가?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보수는 헌법 가치를 정치적으로 편식하고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쓴소리는 윤석열 정부로도 향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경제 위기 극복하기 어렵다.
근데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몇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정보를 차지해가지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해법 가지고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 그 용산에 계신 분들 재책 좀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보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끈했습니다. 보수면 보수지 무슨 개혁적 보수가 있고 반개혁적 보수가 있냐.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세운 게 개혁 보수였냐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간 단 탄핵 때 당 해체를 막고 지켜온 게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해 왔으니까요. 홍 시장은 또 갓 출범한 윤 정권이 갈팡질팡하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윤핵관들의 행태도 짜증나는데 또 개혁 보수 내세우면서 도대체 적군이냐 아군이냐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한마디,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이 대표는 유승민계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은 북콘서트에서 현실 정치를 안 해도 목소리 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홍준표 시장과의 설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오늘 드디어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했죠. 하지만 어찌 보면 당대표 선거보다도 최고위원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최고위원들까지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확실한 친명 지도부가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친문 반면계가 어느 만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자, 일단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강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패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네, 공통 단어는 이재명, 친명, 명심 마케팅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고민정, 윤영찬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네,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선거인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을 언급하는 건 역시 친명 중심의 지도부가 구성되는 걸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할 겁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최고위원 선거가 대리전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한국 팬들과 뜨거운 만남을 가진 손흥민과 토트넘이 오늘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까지 인사를 간 팬들에게 손흥민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며 잊지 못할 한 주였다고 인사했는데요.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토트넘이 한국을 떠나는 오늘 인천공항은 다시 수백 명의 팬으로 북적였습니다. 팬 서비스도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선수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이름을 불러주는 팬에게 손을 흔들고 손흥민도 몰려든 팬들 한 명 한 명에 사인을 해주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손흥민과 토트넘 그리고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토트넘 팀이 한국 땅을 밟던 날 입국장에 손흥민이 깜짝 등장한 순간부터 동료들과 직접 데려간 식당에서 즐긴 한우 회식까지. 선수들은 한글로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며 짧은 시간 한껏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펼쳐진 세비야와의 경기는 친선 경기임을 잊은 듯 양팀 선수 모두 격렬했습니다. 거친 몸싸움으로 한껏 날카로워진 경기장의 흐름은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뀌었는데 손흥민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도 케인에게 공을 전하며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내내 팬들의 응원에 대한 사랑을 전했던 손흥민.
The week gone too quick for me. Looking for me, they are very happy and I need to do better. So I'm very grateful, very happy night.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일주일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른 토트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우라는 한글로 믿지 못할 성원이 놀라웠다고 전했고 해리케인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란 인사를 남겼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간 토트넘은 친선 경기를 치르며 다음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 지역엔 이르면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비는 적게 내리겠지만 대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0도,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예상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친가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